오늘 우리 성경 공부 오래간만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가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강해 38번째입니다. 제가 선교 갔다 오는 그것 때문에 아마 한 달, 거의 두 달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8장,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 찾으셔서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판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가속도를 데리고 금과 회와 경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십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간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순하게 하여 하느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보니 그 종이 이름이 말더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건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의 하석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바깥에 서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가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지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되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요한복음 18장에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에 품고 마지막 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결코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늘 말씀과 친히 지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깊이 저희들이 깨닫는 바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거의 한 두 달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그 기도를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요일마다 우리가 그때 나설 목사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도 목사님도 오셔서 그래서 수요일이 많이 빠져서 요한복음 강의가 계속되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다시 시작돼서 38번째로 우리가 다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8절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18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배반당하시고 붙잡히는 그러한 내용에서 이제 베드로도 붙잡혀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부인하는 거기까지 이런 내용이 계속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 중에서 이것이 오래전에 예수님과 그 제자 사이에 사랑했던 제자 유다에게서 배반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 그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 무척 속이 상해셨을 거예요. 같이 믿고 또 같이 따르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그렇게 했던 제자가 이제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붙잡고 끌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서 이렇게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걸 다 이미 아셨죠. 그러나 예수님 마음이 무척 아주 쓰라렸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았던 베드로가 홧김에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쳤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잡히실 때 예수님이 이미 그 17장에서 아버지께 모든 고백을 다 했어요. 사실 그 17장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온 전체 그 기도가 그 마태복음 26장에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던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던 세 번씩이나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심정. 그렇게 일단 영적으로 준비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막상 그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끌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넘겨지는 이런 것을 주님은 이제 담담하게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반당하시고 붙잡히시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여기 기드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히브리 말인데 그 블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블랙. 그 까만 아주 그 시내다 하는 뜻인데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이 있어요. 성이 쭉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그 계곡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물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그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 언덕이라고 그러죠. Garden of Gethsemane. 이 그 감람 나무들이 잔뜩 거기 있어요. 거기 그 나무가 지금 그 사람들 말로는 500년, 700년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뭐 그게 2000년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나무가 감람나무가 그 올리브 트리죠. 올리브 트리가 엄청 굵고 오래된 나무들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드론 시내는 그 감람산과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이 있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시내가 계곡이 있고 시내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거기 지금 유대인들의 무덤들이 그 쫙 있습니다. 예, 그곳을 이제 주님께서 건너가시는 겁니다. 건너가서 거기에 동산이 있다라고 했죠. 동산이 바로 감람산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동산입니다.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에요. 자주 그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절기 때가 되면은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오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템플에서 가르치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 나가셔서 이제 모이셔 제자들과 같이 모이시는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람 언덕, 감람 나무가 있는 그 언덕에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람산 쪽으로 예수님이 그곳을 가셨을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감람원, 감람나무 쪽에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아는 곳이에요. 그 예수님도 아시고 제자들도 아시고 또 그리고 그 가룟 유다도 아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이제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유다가 잘 아는 곳으로 스스로 가셔서 거기서 잡히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무엘 하 15장 30절 31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래서 자기의 친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배반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거기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며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딱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자기가 왕을 선포하고 그랬을 때 그를 가서 쫓아내고 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 다음 31절에 보면은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왕이여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아히도벨의 아히도벨의 아이디어로 아히도벨의 지혜로 모사로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이제 폐위하는 그런데 거기에 앞장서서 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아히도벨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이렇게 피합니다. 아히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 내 아들을 죽이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윗이 그 두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의 모략을 실패로 돌아가게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거기 감람원에 가서 거기서 유다와 그 다음에 그들이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잡힐 준비를 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전에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같이 이제 쉬면서 담소하면서 여러 가지를 즐겁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바로 같은 장소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붙잡히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구나 하고서 그러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온 사람들이 이게 보통 보통 준비를 잔뜩 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와 같이 왔다라고 했어요.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군대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군대를. 근데 그 밑에 그 12절을 보면은 군대와 천부장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천부장은 군대 천명의 거기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보통 한 천명까지는 안 돼도 적어도 600명 내지 한 800명 정도는 그 천부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여기 왔었다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군대가 600명은 동원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려고 아주 철저하게 그 군대를 동원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00명의 군대에다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그리고 다른 하인들도 같이 와서 그래서 이제 등불과 회와 그 다음에 병기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참 그 인간들이 예수님 아무 칼도 갖지 않은 그런 예수님 잡으러 올 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칼과 그 다음에 몽둥이로 잡으려고 이들 오는 이들 예수님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26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라고 했어요. 여기 숫자는 얘기 안 하지만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00명 이상 8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보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드디어 잡으려고 대대병력을 이제 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다 포위하고 잡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 각본은 가로 유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서 예수님의 얼굴에 키스를 하는 그것이 이제 사인이 돼서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는 그런 시나리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서부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4절부터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에 간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예, 여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다 잡혀서 이제 다 내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그 숨겨진 능력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냐, 어떠한 파워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신다라고 했어요. 다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omniscient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전지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훨씬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고 그럴 때 거기 하는 말씀 중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때 이미 다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안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참 정말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누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귀신도 몰라요. 그 우리 속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사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창조주이신 예수님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면은 여기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거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껌껌한데 횃불을 들고서, 그리고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한 600명 800명이 쫙 있습니다. 사람들로 바글바글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열한 제자가 거기 지금 앞에 초라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가시면서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6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새겨봐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서 setback, 영어 성경은 setback 해서 그 다음에 fall down 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넘어집니다. 앞으로. 보통 우리가 그 집회 때 보면은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한다 그러면 쫙 이렇게 보면 뒤로 벌렁 나가다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서 나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뒤로 물러서면서 앞으로 더 고꾸라진 거예요. 흥미롭죠? 예. 예수님의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의 그 능력과 그 위엄과 그 하시는 말씀의 위엄 속에서 그 적들이 적들들이 그 능력에 의해서 그대로 벌렁 나가 자빠지는 거. 앞으로 다 폭소, 뒤로 물러서면서 앞으로 다 폭소 다 꼬꾸라지는 거. 예.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 땅에 엎드러진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편 27편 1편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그 2절에서 내가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방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잡힌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스스로 버리는,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는, 내가 너희에게 그 스스로 잡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즉 가로주답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지 이에 저희가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기 보면은 그 이제 드디어 그 예수님의 사랑했던 그 제자 가롯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옆에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 그 군인들 앞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제 그 밝혀내는 겁니다.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요한복음 18장을 공부하는데 그 아마 그 18장 8절 9절 요 사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사람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잡지 말라 하는 얘기죠. 나만 잡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전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하신 불과 며칠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여기서 인용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는데 이에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검으로 쳐서 자른 그런 베드로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또 꾸중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시면서 그 누가복음 22장 47절에 보면은 그 거기 더 자세한 내용이 그 누가복음 2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7절부터 쭉쭉 보면은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려이까 하고 아마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 검으로 유다를 없애버릴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주님이 잡히신 동안에 폭력을 쓰지 않고 그리고 순탄하게 잡히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꾸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죠. 예수님 잡히신 데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 그 스텝입니다. 첫 문에 예수님 담담하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기쁨을 받으신다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치욕과 그 다음에 더한 이제 나중에 고문도 다 이것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붙잡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착잡해졌습니다. 최근에 그 큰 사건이 한국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붙잡혔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예수님하고는 뭐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은 붙잡혀 가고 대통령을 이게 포승줄로 묶어서 그리고 그 끌고 가는 모습이 참 애처로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세력들 검찰과 그 경찰들과 하는 그들의 습들이 참 너무 참 안쓰럽고 답답해 보였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정의가 나중에 심판하시겠지만 지금 한국의 정의는 지금 없습니다. 공의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법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그 무력화되는 그런 지금 한국의 지금 현재 정부고 그다음에 또 사회고 국가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앞으로의 그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때 우리의 그 삶의 자세가 어때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는 그런 그 시간을 생각해 봤어요. 최근 한 5년, 10년 동안에 한국 그 사람 중에서 그 중동에 그 테러리스트에 붙잡혀가서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그 회사원으로 가서 그래서 테러리스트에 붙잡혀서 그래서 죽었어요. 그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은 목사니까 뭐 당연히 믿는 거고 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예수를 믿고 평소에 자기가 중동의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자주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것에서 이제 붙잡혀서 테러리스트한테 이제 무릎을 꿇히고 그러고 이제 카르다 목을 자른다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걸 지금 테러리스트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 테러리스트는 전부 다 다들 대학 졸업자들이에요. 유럽에서 리크루트 돼가지고 온 그런 젊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꺼먼 그 옷을 입고 얼굴에 이게 복면을 쓰고 했지만은 얘네들의 그 IT 기술은 놀랍게 발달한 애들. 그래서 한 그 테러리스트들이 한 사람 테러 그 희생자를 붙잡고 카르다 목을 자를 때 그 앞에서 이 저 스마트폰으로 다 사진을 찍어서 다 리코드를 해서 그래서 한 시간 후면은 유튜브로 해서 전 세계를 쫙 다 나갑니다. 지금 그렇게 저 얘네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그거 죽어 오셨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또 그렇게 담담하게 당하시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당했으면은 어떻게 내가 했을까? 참 굉장히 마음이 그 숙연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에티오피아에서 그 캡틱스라고 하는 그 캡틱이 이제 구교나 마찬가지인데 에티오피아 그 종교죠. 종교. 이 사람들이 또 한 20여 명이 그 아이시스 테러리스트한테 붙잡혀가지고 빨간 그 죄수 옷들을 입히고 바닷가에 일렬로 쭉 무릎을 꿇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도 또 목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20명들 그 쭉 앉혀놓고 나서 그 까만 옷을 입은 그 복면을 쓴 놈들이 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목을 자르는데 살려다고 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 그대로 죽고 나중에 목이 다 잘라졌습니다. 그것도 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 됐다. 왜 목숨이 귀중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캡틱스라고 하면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방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로 치면은 캐더릭이나 마찬가지. 구약을 믿는 이런 사람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그대로 죽음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에티오피아 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잡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목숨을 바치기로 그렇게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리고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살려주지 않고 그대로 죽여버려.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렇게 나는 죽기 싫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애를 쓰면서 나중에 죽은 그것을 본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초연하게 그렇게 자기네들이 무릎을 꿇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하고 나중에 굉장히 그게 비교가 되겠죠. 물론 사람들에게 이것이 비교가 되겠지만은 우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된 순교자와 마지못한 그러한 순교자하고 하나님의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필연적인 그러한 핍박이 이제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자, 그럼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14절 한번 봅시다. 12절서부터 14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석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이로라.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먼저 끌고 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비 신문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니까 안나스가 훨씬 더 나이가 많죠. 그래서 이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비 신문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또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그 리더들이 같이 모인 산헤드린에서 정식 판결을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최종 판결은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받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12절서부터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를 잡아 결박해서 그 다음에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다 하는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결박과 끌고 간다. 이 두 동사가 나오는데 이 두 동사가 예수님께서 가야 하는 길을 이미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외아들 이삭을 결박을 하죠. 그 결박을 하는 그 동사가 이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시편 118편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불에 맬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제 결박해서 매는 그것까지 이미 벌써 오래전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제 이미 다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또 레위기 17장 5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여기도 지금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가서 그래서 이제 그 희생 양을 죽이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박을 해서 양을 다리를 묶어서 그래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그 모습이 여기 아주 분명하게 여기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것은 구약에 있는 그 작은 예언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시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제자가 이제 갑니다. 베드로 하나고 또 다른 제자인데 이는 바로 그 사도 요한이죠. 요한.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 자기 자신을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6절에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 똑같아요. 지금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이제 그 요한은 그 그 문 지키는 여자를 잘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돌아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여기 이제 결정적인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나머지 11명 중에서 그 9명은 어디로 가고 지금 2명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먼 불빛으로 이제 따라서 온 것을 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참 그 사랑이고 또 그리고 믿음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그 따라오는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도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서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에 가서 예수님을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고 그리고 그 거기 있는 그 다른 종들과 함께 같이 앉아 있으면서 이제 그 추운 곳에 이제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 둥그렇게 서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 17절에 있는 그 모습.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의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아니면은 베드로의 그 본능적인 부인,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보통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였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자원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쭈삣쭈삣하고 그렇게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을 세 번이나 저지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가 물어볼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게 우리 인간들은 그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인들의 본능이 있어요. 누가 어떤 일을 추궁을 했을 때 너 이거 네가 먹었지? 네가 손댔지? 네가 훔쳐갔지? 하면 내가 먹었다고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내 아니야 하고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인간들의 그 본능 의식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그런 그 본능적인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고 나서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도 또 부인했는데 또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닭이 우는 생각을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서야 정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참 안쓰러워서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베드로가 흐느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그게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 모인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 아주 농담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내가 있어서 거기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얘기 못 듣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내가 내 자신의 크리스천 시인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을 해서 그것을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경우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대로서 같이 지납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죄악을 범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꼬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국 그 욕 속에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라고 한 것이 아주 굉장히 슬랭어로 나쁜 것을 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끼어서 그래서 같이 조인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를 그 자리에서는 같이 히히덕거리고 같이 그렇게 해서 어울리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했느냐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하면은 어떻게 될 것까 이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평소에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내가 평소에 예수님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을 해도 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같이 히덕거리고 그러다가 또 그냥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직장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직장에서 그 사람들의 같이 그렇게 어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내가 높이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을 내가 디펜드를 해야겠죠. 너희들 그런 얘기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얘기한 걸 난 듣지 못하겠다. 거기서 그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거 아니면 자기가 그 자리를 피하든가 이렇게 둘 중 해야 돼. 그것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위치를 내가 슬기롭게 또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어떻게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그것이 그 다음에도 그것이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도 또 슬그머니 피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데 자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초신자였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적당히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못해. 그때만 해도 제가 옛날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골프들 치고 골프 치고 나면 그다음 의례 이제 끝나고 나서 저녁 먹으러 가고 저녁 먹을 때 이제 술 마시고들 그러죠. 근데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양심이 부대껴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전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많이 마시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저 정말 좋아했었어요. 애주가라고 그러나. 그런데 그 의례 골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뭐 한잔 하고 그 다음에 그 골프 얘기들 하고 히히덕거리고는 거기에 내가 같이 끼일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그것이 저절로 싫어지는 거죠. 그 치는 시간이 5시간 6시간 되는 게 그렇게 지루해지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다음에 골도 보기 싫어요. 지금도 그 골프채가 저 구석에 어디 녹이 서서 어디 있습니다. 예. 근데 내가 그것을 결단하게 달렸어요. 그 같이 모이는 친구들 중에 그 교회 장로도 있어요. 저는 그때 집사 때였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서 난 안 마시겠다고 했더니 그 장로라는 친구가 아 괜찮아 야 나도 장로야 나도 마시지 않네 마셔 마셔 괜찮아 근데 저는 안 마셨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믿음을 뭐 잘났다고 더 잘 보이게 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내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그 안 믿는 친구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가 와요. 자기네들 자식들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장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집사인 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순수하게 보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느냐 나도 이제 내가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높인다 하는 그 확신이 와야 됩니다. 베드로는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것이 내가 평소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그것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나의 그 신앙의 모습이 나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예, 그것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것 마찬가지로 허물 없이 그 다음에 점도 없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허물 없이 점 없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평소에 나의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로 우리가 그것을 그 쌓아 나가야 돼. 예. 내가 혹시 그러다가 그런 그 또 그런 그 사람들의 모임에서 내가 다시 또 당할 수가 있어요. 다시 또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요 다음에 내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이 그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가 그 세 번 부인하고 나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나와서 통곡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말씀하셨어요. 네. 아마 베드로가 엄청 속이 아팠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세하게 생각을 해봐요. 그 베드로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 우리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고 같이 모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거기서 같이 휘닥거리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더 책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려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의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내가 같이 가서 분위기를 맞춰주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이 내 생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러시아에서 있었던 그런 실제 일인데 그 핍박을 받는 그 러시아 공산주의 그 스탈린 학정 속에서 그 개인 집에서 그 모이는 그런 크리스찬 그룹도 있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 그룹들이 몰래 이제 사람들 그 지하실에서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지하실 가득 모인 그 속에 이제 가끔 그 KGB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걸 엿보고 그다음에 그들을 잡아가고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는 이 그 모스크바 그 외곽에 한 지하실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날도 열심히 이제 찬양을 하고 그 사람들 그 찬양 시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뭐 하루 종일 해. 그래서 찬양 뜨겁게 하고 그다음에 또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쾅 열리면서 복면을 쓴 그 사람들이 기관총을 들고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크리스찬들 여기 다 있으면 전부 다 엎드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 전부 다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크리스찬 아니라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만 여기 남고 크리스찬 사람들은 나가라. 그랬더니 전부 다들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눈치를 다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안 나오면 내가 쏘겠다라고 해서 그 복면을 쓴 사람이 크리스찬들과 그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이제 가르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정말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와라. 그리고 그냥 내가 여기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죽여주겠다. 십자가에 갈 필요 없이 내가 다 죽여주겠다. 그랬더니 구석에 있는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두 사람이 나와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이리 와 너 그럼 내가 죽여주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끌고서 구속방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구속방에 집어넣고 나머지 사람들 다 엎드리라고 나와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나머지 사람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 복면을 벗고 나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하교회 성도들 중에서 거기 섞여 있는 그 KGB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쪽서부터 쭉 이렇게 전에 오래전서부터 전해드렸던 그런 얘기인데 마지막 때 정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목숨이 그 좌우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핍박이 오는 그런 때 이제 이미 벌써 한국부터 그 핍박이 시작된다고 하죠.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세금이 많이 가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핍박을 목숨을 내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 올리브 가든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해서 붙잡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이것이 오래전에 주님과의 그 제자들과의 사이가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그 실제 닥친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러한 저희들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평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죽을 수 있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그러한 목숨을 한 사람 한 사람 들 수 있도록 주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